저희가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1월 1일에 신명기 1장 1절로 시작을 했다가 2월 초, 그러니까 2월 첫 주 끝날 즈음에 중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편으로 갔다가 이제 마가복음을 지난달까지 쭉 마쳤습니다. 4월 첫째 주인데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신명기 남은 말씀으로 묵상을 이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그냥 불평 없이 매일 성경이 정해준 본문 스케줄대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6년에 한번 성경 전체를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저도 아시다시피 그 전주에 말씀 중에 한 본문을 선택해서 나누게 되니까 뭐 그게 우리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죠. 가끔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 내용이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아니 도대체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날 해당되는 이제 본문 갖고 설교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많이 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 이스라엘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 가나안 영토에 자리 잡았던 국가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또 상황적인 그 situation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회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셔서 그들이 비교적 평온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게 오늘도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펜실베니아의 사회법도 있고 또 형법도 있고 또 미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통해서 사회가 통제되고 사회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이제 국가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명을 세워라든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진짜 유명한 내용이죠. 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러한 원리 자체를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이건 라틴어로 된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회법의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여기에 써주셨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생기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레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렉스탈리오니스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사람이 한 대로 되갚아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대로 되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법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되돌려줄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는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retaliation. retaliation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저를 한 대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retaliation은 뭐냐면 맞은 대로 한 대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retaliation. 맞은 대로 돌려줘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compensation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사님이 저한테 100불의 손해를 입혔으면, 권사님이 저한테 100불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힌 만큼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컴펜세이를 해주는 그러니까 1대1이에요. 그냥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개념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사회법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제 율법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은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원칙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것을 영원한 도덕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영원한 도덕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걸 근거로 하는 시대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적용되는 법, 이것을 사회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회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러니까 오늘은 국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두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결국은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이 편만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국가 이스라엘은 사실 구약으로서 역할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한 것으로 사회법은 종결됐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마다 각자 갖고 있는 법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여져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법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법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식법인데, 이제 예식법 속에는 뭐 절기를 지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하는 것, 음식법,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속죄하는 제사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내면화되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음식법 따지지 않죠. 또 우리는 제사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드리신 완벽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회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법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들을 좀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도덕법이에요. 황금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 수준? 예. 네. 이럴 때 여러분 하여튼 질문하면 첫 번째 예수님 그러면 보통 반은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에 이 주님께서 이 도덕률을 이렇게 펼쳐 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은 이거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는 중에 이것이 써머리다. 그러면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이 나오는데, 위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증. 위증하는 자가 나올 때는, 그 위증하는 자가 위증한 대로, 그가 형제를 해하려고 꾀한 그대로 돌려주라.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십계명 아홉 번째 계명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고, 이 증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법정의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위증은 왜 하겠어요? 위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좀 옹호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거짓말로 증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도덕법에 저촉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범죄했다고 저 사람이 죄 지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상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무고히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무고한 피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래요. 무고하게 죽이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엄성을 해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칼로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여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어떨 때는 그 인격 자체가 완전히 짓밟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특별히 이건 보편적인 원리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켜주라. 이것이 뭐 모든 사람 관계,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뭐 교회 직원들과의 관계, 목회자들 사이 또는 함께 살아가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기본적인 도덕률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지 마라.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사회법으로, 이제 이러한 도덕법에 의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회법으로 일종의 형법을 집행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국민들 속에, 시민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의의식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을 주는 거예요. 19절 오늘 말씀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공권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공의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 등쳐먹는 사회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힘들어요. 자, 저희 교회 작년 9월 초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국가에 뭐 소수였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팀을 조직해가지고 비전 출입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엘살바도르에. 우리 교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 발목을 잡은 게 뭐냐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치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미에서 아주 유명한 치안으로 아주 그냥 살벌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 엘살바도르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인솔자로 갈 때는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는 분들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라도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예? 지난 수요일도 그 날씨 때문에요. 토요일 그 화요일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계속 보면서.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 정도가 아니라 메이저 던더스톰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야, 이거 버스값 다 내고 뭐 다 이미 계획했지만 혹시 일 생기면 어떡하나. 그럼 안 되니까 걱정하잖아요. 엘살바도르 그래서 못 갔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근데 이번에 갔어요. 왠지 아세요? 몇 년 전에 30대 젊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범죄자들을. 막 몇만, 몇십만을.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엘살바도르이 뜨는 나라가 됐어. 왜? 치안이 잘 되는 나라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살만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너무 중요해.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공의의식이 만족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자에게 거기에 행한 어떤 형벌을 가했을 때 어느 누구도요, 건강한 사회라면 그 사람이 형벌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는 것을 재밌어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회라면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여러 주마다 법이 달라요. 미국은 본질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사형을 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하는 주도 있고 사형 안 하는 주도 있어요. 그러면 사형을 하는 주에서는 왜 사형을 하냐면은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사형을 하지 않는 주에서는 너무 이것은 잔인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취하냐. 안 된다. 끔찍하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사형을 하는 주에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하고 통쾌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쾌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deterrence예요. deterrence.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위하여 그 범죄와 함께 연결시켜서 엄청난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본문에 있어요. 20절에.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deterrence예요. deterrence. 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제시킴으로써 사회가 범죄가 많아지지 않도록 막는 일. 이것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날도 어떤 형벌을 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도 좀 가혹해 보인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지만 한 가지 또 고려할 건 뭐냐면 이것이 절대로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문제지 실수로 내가 전혀 의도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정말 우연하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장 앞에 나오는 도피성의 문제 이걸로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고의적인 것, 저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 숨어서 기다린 것, 그래가지고 기회를 받다가 죽여버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사회를 정직하게 또 순화된 상태에서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저는 이 법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얘기는 뭐 앞에 한 얘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또는 법은 사실상 우리를 외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냐? 뭐 필요하다고 답을 낼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과연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빨리 갈 거예요. 법의 규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이다. 내가 행한 대로 사회가 나에게 되돌려준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공평한 밸런스입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 비교적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이 법이 선한 법이라 보느냐, 선하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다루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법이 사실은 그냥 형법을 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져요. 이것 좀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또 권사님이 저를 때렸어요. 오늘 좋은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저를 때렸어요. 제가 이제 꽝 치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텔리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먹을 꽉 쥐고 그래 한번 너도 맞아봐요. 딱 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도 아니죠. 보통 때릴 때 내가 맞은 것보다 좀 더 세게 때립니다. 아니면 1-2 펀치를 날리든지.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치고 한 대를 맞으면 더 세게 때려. 근데 이제 요 리텔리에이션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죄가 계속 가속화될 수 있어. 가속화.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또 계속 복수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죄가 가속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찾는 거 지겨워하지 마세요. 성경 재밌게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범죄가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아주 비극,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가속되는 과정 속에 중요한 인물이 라멕이라는 왕이에요. 라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입니다. 라멕이 또 유명한 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깨고 여러 여성과 결혼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아담아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뭐냐면은 뻐기는 거예요. 야, 들어. 와서 들어. 나 이렇게 했어. 하는 말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 사람은 라멕이라는 왕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어떤 상처를. 근데 그 상처를 받은 라멕은 조그만 게 까불어 그러면서 죽여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리텔리에이션의 사실은 그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죠. 왜? 자기에게 그런 힘이 있으니까 상대를 압제하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벌리고 있어.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네가 나를 건드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반복됩니다.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중국 영화, 쿵푸 영화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다 복수예요. 아버지가 저 사람들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의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칵칵 걸면서 달려갔다가 그냥 완전히 호되게 당하고선 돌아오죠. 보통. 아주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러고 나서 어떡하죠? 사부님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가서 다 때려부십니다. 그러면 이제 복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뭡니까? 아버지의 묘지에 가서 탁 드리면서 내가 복수를 했습니다. 짠짠짠 영화가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또 그 복수 당한 사람의 자녀들이 또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요. 복수의 법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근데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이 엑스탈리오니스라는 법이 줄 수 있는 억제는 뭐냐면요.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치는 거고 맞은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를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하면서 이 죄가 이 잘못된 이런 범죄들이 가증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자,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로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책은 나무와 같다. 나무, 추리. 펜실베니아 사시는 분들은 추리를 너무 많이 보니까 추리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헷갈릴 분이 없어요. 나무를 보시면요. 자, 나무 뿌리는 뿌리대로 생겼고 나무의 트렁크는 트렁크대로 생겼고 나무의 가지는 가지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가지에서 잎사귀는 잎사귀처럼 생기고 잎사귀 폈다가 나중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한 나무예요. 한 나무인데 이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다 달라요. 스테이지마다. 근데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와 같은 올게닉한 관계 속에서 이게 그냥 평면에 그대로 밋밋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발전이 있어요. 발전. 그리고 굴곡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고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어요. 성경에는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예수 사건. 그리고 이것이 편만하게 적용되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사건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이건가 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조금 고민을 해야 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가끔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나무의 밑둥이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발전이 돼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일 구체적으로 발전돼서 결국 꽃을 피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예요. 자, 이제 글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8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설파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이것이 이제는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해야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적 윤리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5장 3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축소해서 여기 써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로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그러니까 5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마일을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어지는 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굉장한 지금 이 발전이 지금 됐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다 하려는 거라기보단 사회는 사회법이 공존해 존재해야 되고 그 사회법을 통해서 인간이 외형적으로 통제돼야 돼. 외형적인 통제가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통제의 범인줄을 넘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깊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자,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건 새 언약이에요. 이제 옛 언약을 받고 새로운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약에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이 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게 그냥 느닷없는 말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전제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렉스 탈리오니스가 즉 네가 한 대로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린 놀라야 돼요. 와! 왜요? 질문해야 돼요. 왜? 정상적인 기대는 뭡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줘라.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권사님이 제 오른뺨을 쳤어요. 점점 문제가 사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권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누가 한 대 쳤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쫙 돌아서 가지고 그래 쳐봐, 쳐봐 이렇게 하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갑자기 좀 너무 격해졌는데 쳐봐, 쳐봐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되지? 약간 주춤해지다가 어떻게 하죠? 그래 치려면 못 칠 것 같아. 그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은 쳐봐, 쳐봐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게 도대체? 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돌려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사람 마음에 그래 돌려대 때리기 쉬워 좋네. 딱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쳤는데 나는 벌써 그 다음에 뭐죠? 방어태생, 방어. 방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날라오질 않고 얼굴을 돌려대. 그러면 잘 됐네. 이게 아니라, 오? 이건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복음인지.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씀이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다 적용합니다. 자, 한번 갖다 볼게요. 이제 가서 볼게요. 로마서 12장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잘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해요. 이거 제가 잠깐 하이라이트를 하자면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거기에 1대1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직접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요 말씀은요 구약 잠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에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보니까 2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이거 아멘은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악으로 우리에게 오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봤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여기에 아멘이 나오면 심각한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반적인 상황은요. 악은 지독해요. 악은 치열해요. 악은 강해요. 악은 아주 악해요. 그래서 악함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내가 선으로 막아내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숯불을 쌓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외형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의 중심부가 붕괴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덤볐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선을 어떤 무력으로 사용해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에스칼레이트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건 변화지향적 행동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되게 중요한 이제 그 이 대조를 말씀드리면요. 구약의 율법도 그렇지만 이제 사회법이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회법은 외형적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통제되는 거죠. 벌금을 가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손해를 입힘으로써 또는 심지어는 아주 피지컬리 막 때리죠. 어떨 때는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막 진압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라도 이걸 억제시키는 것이 법입니다. 법, 사회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외형적 제압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중심에서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되돌려 갚아주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또 나에게 하나를 요구하는 자에게 둘을 내주는 것은 뭐냐? 복음의 변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 속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 사실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뭔지 몰라도 내가 굉장히 마음속에 평안을 잃을 때 어려운 순간인데 사실은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아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은 내적 변화입니다. 이게 복음적 사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적용점이 우리에게 주는 바 너무나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소율이 문답 31번을 지난 금요일에 나눴어요. 저는 소율이 문답이 너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성령만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이끌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주먹을 굳게 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선으로 이기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사, 뭐 성령의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보편적 역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 사람의 내적 어떤 그 윤리적 의식을 일깨우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어요. 아울러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역사겠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의 마음 속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 자기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치졸하고 더럽고 추하다. 예? 사람들 막 사기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두들겨 패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자기 교만 떨고 이러던 사람이 너무 당연하다고 막 좌충우돌하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 속에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 한심해 보일 때 어떡하죠? 우리의 반응이 한국 분들은 좀 격하잖아요. 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바닥에서 딸딸 구릅니다. 딸딸 구러. 내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신을 볼 수조차 없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땅을 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걸 누가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뭐가 되죠? 거기서 끝나면 가론유다 신드롬이 됩니다. 뭐예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기의 절망 속에. 우리 그런 마음 있죠. 막 우울하고 나는 이제 구주의 불능인가 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용서와 회복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던 것들이 추해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내가 은혜를 덧입어서 과거에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대상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상대에게 해를 입혔다면 되돌려주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의지적 변화가 경험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을 통하여 죄가 죄로 회개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납과 용서가 이해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좀 이상하게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게 다 이제 초기니까 신앙의 초기니까 구원의 확신을 드라이브해가지고 사람들을 결신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5분 동안 사형리 막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다니까 네 그러면 결신자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상 받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형태의 개념적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구원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개념이죠. 구원은 우리의 실제적 변화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인한 내적 변화예요. 변화.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을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 자꾸 입으로 고백만 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을 딱 받는 순간 그러면 행위 구원이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네? 아니요. 그런 말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말씀을 좀 더 조직 신학적으로 앞뒤 좌우를 맞춰보면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요? 심령의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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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여 주여 저도 주여 주여 많이 합니다.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자꾸 나와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피곤해요. 그냥 피곤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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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근데 그게 꼭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여 주여.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나를 구원하죠? 성령의 내면적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건 진짜 은혜죠. 성령의 비밀적인 역사가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아직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예수도 믿지 않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그냥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말이 들리거든. 이 말이 들리거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내가 그래도 좀 열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도 뭐라고 못하겠어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을 무슨 뭐 개념적으로 받고 뭐 죽으면 장례식 할 때 그래도 나 천당 갔다고 얘기해 주겠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총체적인 것. 그게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고 끝낼게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막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날까라는 것을 이제 내가 화가 나는 동안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고민을 하면서 이게 뭐지? 뭐 이러면은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속에 들여다보니까 아직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 굉장히 취약한 게 뭐냐면 제가 인정받고 제가 한 일에 대한 공이 인정되고 그래도 당신은 잘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애썼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나에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게 약간 아닌 것 같을 때 팽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제대로 지금 가는 건가?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뭘까? 오늘 말씀 속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명령. 근데 화가 날 때는 뭘까? 화를 낼 수 있을까? 이제 적어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화를 내야 될 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를 느꼈을 때 화를 내야 되고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어떠한 현상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 화가 나냐면 내가 억울해서 화가 나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변화가 안 되겠죠. 이 상황을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그런 건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 아주 스플릿 세컨 순간순간에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될 때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주여 느헤미야처럼 one second prayer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입으로 안 해도 외형적인 법은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떤 외형적인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나를 압제하고 상대를 압제하려고 제압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법은 법조항은 레럴은 글자는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관계가 깨졌고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 얘기 들었나 보다. 예, 들었습니다. 아니요. 모르죠. 뭐 다 알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이 고민을 품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이 상황에서 저렇게 내가 해서 당함을 입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심적인 기도의 이 사모함, 복음의 역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함께 울어주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진정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에든지 그 사람의 행복이 내게 즐거워지는 마음, 뭐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은 변화입니다. 예, 부부 사이도요 계속 싸움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나누지 말라고 방을 나눠서 따로 쓰지 말라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게 거의 다 마음에 걸릴 겁니다. 예, 따로 쓰는 게 편하죠. 근데 분방을 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죠. 근데 유일하게 분방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기도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기도의 기회는 뭡니까? 상대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화의 체험을 이어가는 여러분 단순히 법의 규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단순히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